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시므리와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거 내가 내게 있는 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당신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들, 그리고 오신 모든 분들의 개개인들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PPT 담당하는 우리 주의 자매에게 이거 가리라고 했어요. 퀴즈를 제가 내는데 이 퀴즈를 맞추면 빅토리아에서 최고의 커피 윤스 커피라고 하는 그리고 금요일날 러스트는 했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커피를 제가 오늘 힘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있다가 식사금 가장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가 있고 예가체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07년 영국의 인디던트라고 하는 일간지 한 신문사에서 101가지의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들 해서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주판에서부터 지퍼까지 알파벳 순으로 101가지를 기록해놨는데 퀴즈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무엇이 뽑혔을까? 교회. 찬양이 있다고 밥 먹지마. 최고의 벌입니다. 뭘까요? 뭘까요? 힌트를 주자면 이 식당하고 상당히 큰 연관입니다. 우리 코리안 사장님 모셨어요.
젓가?
너 누나 밥 못 먹어. 네 번 너 인생에 너 엄마 아빠까지 못 먹어. 그 다음에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못 먹어. 뭘까요? 가나다 순으로, 아니 알파벳 순으로 하면 F로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힌트를.
Fire.
네?
Fire.
오, 한나 선생님 맞았습니다. 오, Fire. 네, 맞습니다. 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다. 만들어낸 거다. 불이 1위로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일까?
인간.
당연히
사람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외계 사람 중심으로 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지 우리는 조금 이따가 서서히 이 비밀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사역이 상당히 무르익었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의 종반에 가까운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왜 엘리야라고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먼저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왜 예레미야라고 말했겠어요? 가장 눈물의 고통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가장 힘들게, 선지자 중에 가장 힘들게 사역한 걸 보면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자 갑자기 11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이러고 있는 그 찰나에 참 우리의 베드로 피어 항상 적극적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가장 먼저 했던 베드로 가끔 후회도 잘하지만 손을 탁 들고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말해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뭐라 했을까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옆에 있었으면 바로 베드로에게 커피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해서 이 그리스도가 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인류를 구원받게 할 분,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온교회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저 위대한 말씀을 베드로에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여기 모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교회, 그럼 교자가 무슨 교자일까요? 가르칠 교. 회는요? 모임 회. 그래서 열심히 모이면 가르치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교회인데 영어로는 church.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죠. 에크와 레시아가 합쳐진 건데 에크가 무슨 뜻이냐면 밖에서라고 하는 아웃 영어로 밖에서라는 뜻이고 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콜입니다 부르다 그러니까 밖에서 불러냈다 이걸 교회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불러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어두운 사탄 마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그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의 새로운 이 빛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사람들, 이 무리 바로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모임 또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함께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될 건데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과연 누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종교죠. 뭔가 자기들이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한번 자기들 거기에 도달해보고자 인간들이 모든 종교를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불교도 그러고 힌두교도 이슬람부터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누가 만들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직접 기관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연구해봐야 될, 구찰해봐야 될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보겠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누구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을 때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이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교단 것도 아니고, 어떤 전국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반석이 할 때 이 반석이 뭡니까? 영어로는 this rock이라고 되는데, 이 반석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 이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떤 큰 바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죠. 주와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 이 반석이라고 할 때는 왜 이 반석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16절에 보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지금도 막 당파가 생기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실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직접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탕이 누구 중심으로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창설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 제가 이제는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임에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둘 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상황에 둘 다가 연합되어져서 이 두 개가 합작해서 교회가 창설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신앙 고백의 문제를 함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신비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교회에 대한 신비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왜 위대한 걸작품이 교회였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신비에 대하여 이 부분을 한 다섯 가지로 성경적인 역사 그리고 인류 역사와 함께 맞춰서 왜 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중 하나가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이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청기누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해서 켈빈 주의에서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잘못된 해석을 하냐면은 켈빈의 이중 예정론인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놔버렸다는 거예요. 이중 예정입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그러고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놨다는 예정을 선택이라고 그러고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놨다는 것은 뭐라냐면 유기라고 그럽니다. 켈빈주의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처음부터 예정에 나오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내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예정을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놨다는 데 이것 자체 발상부터가 잘못됩니다. 이 성경을 정확히 알았으면 이런 발상을 하지 않을 텐데 그냥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이것만 딱 끄집어갖고 그것만 말을 하니까는 마치 그게 옳은 줄 알고 지금도 그게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정의 신비는 뭐냐면 보세요.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 말을 무슨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가 그리고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 어떤 이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창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스페셜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플랜이 구약 사람들은 뭔지 도저히 몰랐어요. 구약 사람들은 알 수 없었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시대,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그걸 감췄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창세 전부터 그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받게 할 것을 먼저 예정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주가 창조되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예정했고 또 하나의 예정은 뭐냐면은 너희를 예정할 때 이 너희가 개인이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서 너희가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이런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신비에서 우리는 교회를 또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죠. 여러분, 하와가 탄생될 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신데 동시에 아담 하와를 동시에 딱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치고 하와를 만들었을까? 구약 사람들은 이 신비 자체를 모르는 일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만드는지. 첫째 아담이죠? 성경의 둘째 아담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이 잠들게 해서 죽어서 잠들어서 거기서 하와가 탄생했듯이 이거는 창세, 옛 하나님 보시기에 수천 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탄생될 것에 대한 기가 막힌 비밀이고 신비였다는 거죠.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잠시 잠들었다가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이 놀라운 신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신비에서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가나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됐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있으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게 왜 이런 역사가 있는지 교회를 이해를 못하면 그것 자체 역사가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냈다가 광야를 지나겠다가 가나안까지 이거 자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 날 이것은 그림자고 진짜 원형이 뭔가 이루어질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예시였다니까요. 자, 이집트가 뭐겠습니까? 그럼 이집트가 세상이요. 세상, 이 세상 바로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바로가 누구겠어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그 모세가 딱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언젠가 사탄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낼 그것에 대해서 다 이게 복선과 같은 아름다운 놀라운 신비였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무슨 의미일까? 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했을까요? 침례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뭐겠습니까? 신앙 생활이죠.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 했냐면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끝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새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 죽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그렇게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고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만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돌아가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맺히면 계속 열매가 맺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탄생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한, 대야만 하는 이 신비.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겨냥하고 다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 비유를 하면서 아내를 뭘로 비유했을까요? 교회.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비밀이 크다고 했어요. 왜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남편이 잠들기 위해서 대안했을까? 이 비밀이 크다고 했어요. 이 비밀이 뭐? 우리 시대에 드러난 거예요. 이 비밀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여자와 같은 존재. 남편은 주님과 같은 존재. 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 출산 속에서도 이 교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역의 어떤 교회가 정말 어떤 역사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또 다른 교회를 낳게 되죠. 이 부부가 자녀를 낳게 되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큼 이렇게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놀란 창조로부터 이 하나님의 놀란 계획 속에 이 교회가 있었는지. 근데 이게 바로 2000년 전부터 이게 투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소속된 것,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비 속에 여러분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네 가지 부분에서 짧게 짧게 말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교회를 무엇으로 불렀는가? 네 가지 중요한 영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왜 거룩한 공동체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여기서 보면은 교회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성도가 교회라고. 성도가.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다? 또는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를 성도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성도냐면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그 격에, 신분의 격에 맞는 삶을 살라고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제물로 너희 삶을 드려라고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도니까 그래요. 곧 교회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 개개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찬양들은 찬양들은 조롱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세상이 어떤 조롱하고 어떤 험난한 일이 있어도 우리 개개인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곧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진리의 기둥과 터의 이 의미를 아시죠? 우리 여기 건물도 짓고 이렇게 건축하신 분에 이렇게 일각에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려면 고대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려면 건축 기술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터하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둥이 세워져 나머지는 이제 딱 부칙을 펴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는 채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사망과 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열망,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죠. 진리. 진리가 뭡니까?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진리를 못 찾으셨습니까? 저는 찾았습니다. 진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로고스, 말씀이 계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뭘로 존재했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성경에 보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던 그분이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원래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근데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30년 후에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인류의 어떤 사람이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나는 진리라고 말했어요. 왜요? 그분이 진리시니까. 진짜니까 그랬어요. 진짜.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진짜이봐. 그분은 참 살아계시고 그분은 진리세요.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요한복음 17장에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제가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 이렇게 희열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권 계층이 교회를 막 이렇게 합니다. 무슨 회, 무슨 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회 시스템, 조직 같은 걸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구조적 교제가, 시스템적 구조적 교회가 됩니다. 가도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그냥 막 이런 구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법이 그냥 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은 이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어떤 원리들을 받아들이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세속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전체를 모르고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 교회는 이거 해야 된다. 이 부분적인 거, 이 부분적이고 협소한 거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는 그냥 치우치는 교회가 돼요. 성경 전체를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이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데가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하는 멈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 번째 교회는 무슨 존재냐?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뭐냐면은 교회는 뭐로 됐을까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다 그랬어요. 이 머리 말고 몸의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 아니 코가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손톱, 어떤 사람은 손목,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팔꿈치,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발톱, 어떤 사람은 뼈, 어떤 사람은 힘줄 이런 거.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끼 발가락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안 멈춰주고 막 무조건 달려가요. 안 멈춰줘요. 달려가다가 딱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새끼 발가락이에요. 딱! 그게 딱 멈추면 사람이 딱 서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차가 와도 막 가서 혼자 막 부딪힌대요.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안 모아지죠. 힘이 안 모아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아무리 주먹질 같아도 힘이 안 모아져. 새끼 손가락이 갖다 뛰기만 하면 힘이 딱 모아져요. 우리 몸의 각 지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몸의 각 지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있는데 이 세포와 조직과 기관의 공동 목표가 뭡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자기밖에 모르는 몸 안에 존재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몸 전체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몸 안에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이라고 해요. 암. 암은 건강한 몸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가 살겠다는 거예요. 지가. 여러분 몸 안에서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암세포.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거나 몸에 상처를 주거나 몸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을 해치는 것은 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성도들을 엄청 핍박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왜 너가 핍박하느냐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이가 없겠죠. 예수님 핍박하고 언제 핍박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핍박을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왜 너나 핍박하는 거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왜 교회에 핍박을 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냐면 교회가 뭐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절대 해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뭐냐면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이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건강을 생각하고 교회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 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럽니까? 형제 자매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혈연 가족이 있고 뭐 교회 가족 그러는데 주님이 볼 때는 두 가지를 똑같이 봅니다. 혈연 가족과 교회 가족, 주님은 똑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기관 중에 가정이 있죠. 그거는 혈연 가족, 그것도 하나님은 똑같은 무게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족,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가족이에요. 동일 성상에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병폐 속에 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믿어도 가족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축복의 통로로서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 그리고 지역, 민족, 세계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고 불의의 요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경적인 교회,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섬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자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번 헬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그 젊은 나이인데 45살 때가 죽어요. 젊은 나이인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과 신학자들과 이 사상가들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이 어떤 임팩트를 이게 줬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본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삶이 섬기는 것만 아니라 그것 막 사람들이 섬기고 어디 가서 막 봉사하고 이런 것만 아니라 예수님 사회 전체를 보면 이것은 한 부분이죠. 섹션이죠. 근데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안 하니까 교회들이 건물만 짓고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썼던 겁니다. 그러자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사상을 더 집대성 해가지고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다 보니까는 이 몰트만의 사상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정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정치 자체를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졌고, 이게 남미로 넘어가니까 이 사상이 뭘로 넘어가냐면은 해방신학으로, 해방신학.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뭘로 이게 넘어가냐면은 민중신학으로, 남병욱 씨라든지 함석근 선생님, 민중신학으로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세상을 섬기고 피로를 채우고 봉사를 하는 게 맞죠? 하셨죠? 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등하시한 게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질타하고 있습니까? 해야 될 것은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민족의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필리핀 태풍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하십시오. 도우십시오. 안 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게 그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특별히 교회에 여러분이 그런 필리핀 그런 사람들에서 후원을 목표로 된다면은, 필리핀에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대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하고 직접 통화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하나의 교제의 장소로만 생각하고, 오대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유럽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도 이미 기독교의 숫자가 완전히 지금 추락해가지고 난립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잡아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야. 주님이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면서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가도록 우리 함께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에 헌신한 사람은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생명을 주면서까지 아꼈던 존귀한 교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저희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